예, 그 한국에까지 기사가 났더라고요. 여기 그 뭐죠? 복권 파워 복권인가요? 메가 뭐뭐 하여튼 그 복권이 있는데 어제도 당첨자가 안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복권 사상 최대 이 이제 지금 최고액인데 16억 달러. 16억 달러. 이 가늠이 되십니까? 한국 돈으로는 1조 8,120억 원. 복권액이 1조가 넘는 건 제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하여튼 사상 최고액이래요.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아마 어제 미주중앙일보 이제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 더 많이 살것 같아요, 복권을. 제가 참 이렇게 예전에 읽고는 참 개인적으로 감명을 받았던 이야기인데 예전 언젠가 한번 이렇게 했던 얘기 같기도 합니다. 75세가 되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제 이 할아버지가 로또를 샀는데 당첨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아직 몰라. 가족이 먼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이 할아버지가 심장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으면은 너무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면 어떡하냐 걱정이 된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알릴까 고민하다가 이 할아버지가 다니시는 이제 성당의 신부님에게 이제 가서 좀 고민을 얘기한 겁니다. 신부님,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이 말씀드리면은 섣불리 우리가 말씀드렸다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럼 내가 잘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시지 않도록 좀잘 지혜롭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로 이제 일상 살아가는 얘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대화를 편하게 쭉 이끌어 가시다가 신부님이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슬쩍 한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만약에 할아버지가 엄청난 금액의 로또에 만약에 당첨이 되신다면은 그돈 가지고 뭐 하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엄청난 금액의 로또가 당첨되면은 그 금액의 절반을 신부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신부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뭐 아마 웃자고 한 이제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이번에 그 파워복권 사셔가지고 당첨이 되시면은 예, 저한테 알려주세요. 절반 주신다고 해도 제가 심장마비로 죽지 않을 테니까 예, 그렇게 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생 대박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죠. 뭐 여러 개도 필요 없습니다. 요거 한 방만 터져라. 요거 하나만 걸려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방이 뭡니까? 한방 꿈꾸다가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죠. 요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이렇게 편해질 것 같고 나아질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한국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저도 이제 아버지 아프시면서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 나갔던 거거든요. 이제 그때 가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편리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돈만 있으면은 정말 미국보다 훨씬 더뭐 좋은 것도 많고 편리한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뭐 아기자기한 것도 많고 뭐 한국에 가볼 때도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몰라서 못 갔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도 많고 근데 모든 것들이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막돈 벌려고 막 동바동하는 모습들이 너무 안쓰럽고 또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제 봅니다. 요거 있으면 내가 떵떵거리면 살것 같고 요거 있으면 사람들에게 참 부러움 받으면 살것 같고 요거 있으면 내가 좀 편하게 살것 같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쫓아가는데 그거 주어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죠. 오히려 이것만 하다가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한 소중함이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늘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불평불만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한국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고 그래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강도 잃어보면 얼마나 소중한지 알수 있죠. 가족과 좀 떨어져 잠깐이라도 지내보면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선물인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복권 당첨돼서 큰 돈이 생기면은 행복해질 것 같지만 뭐 그렇지 않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행복한 사람들은 그 돈 전부 다 무슨 재단에다가 기증해 버리든지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선한 일에 쓰든지 뭐 그런 그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소수의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불행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다 끊어지고요. 목숨이 위태롭게 되어지고 뭐 하여튼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중국에서도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면은 이게 수명이 짧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도박에 빠지든지 무슨 중독에 빠지든지 배신을 당하고 피살당하고 이혼을 하고 등등으로 훨씬 더 불행해집니다. 복권 당첨 이후에도 행복해졌다는 정말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그 이후에도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습 그대로 그냥 하던 일도 계속 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그나마 행복을 유지했다는 거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내가 하는 일에서 보람과 의미를 찾는 사람들이 진정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또 뭐 내가 구하고 바랬던 것이 왔을 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감사는 구할 때부터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미리 하는 것이고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더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더 넘치도록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내가 믿고 신뢰함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거 구합니다. 필요하니까 구합니다. 하지만 이게 오고 안 오고 지금 당장 오고 안 오고 상관없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늘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일하여 주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신뢰함으로 내가 먼저 감사드립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열쇠임과 동시에 우리의 걱정과 근심에 대한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제 두 가지 디베이트 예전에 있었죠. 우리가 믿기 위해서 알아야 하느냐, 알기 위해서 믿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믿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만큼 또 믿어지는 것도 있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우선적인 것은 항상 알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믿었더니 알게 되고 알게 된 만큼 믿음이 더 커지게 되어지고 또 그 큰 믿음으로 또 믿고 나갔더니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먼저 믿는 것이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먼저 하면 감사할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큰 감사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감사하는 성품과 마음을 지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잖아요. 근데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와서 막 저 멀리 서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리러 가는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또 그 10명을 고쳐주십니다. 그랬더니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었어요.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개 같은 사람이라고 멸시하고 욕하던 그 사마리아인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나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입술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고요? 그 입에서 늘 불평과 불만만을 내뱉었기 때문입니다. 그럴만 했다고 볼 수도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당연한 그게 이유가 되죠. 불평할 만하죠. 불만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죠.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큰 기적을 행하시며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집트의 정예 군대를 수장시켰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불평하는 거죠. 우리 삶도 환경만 보자면, 여건만 보자면 두려워하고 불평할 만한 일들이 많죠. 하지만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선대하시고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만 주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의 입술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는 이 감사의 훈련과 습관을 자꾸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주문 외우듯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앵무새같이 그렇게 반복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냥 감사할 제목을 찾고 그냥 당연해 보이는 것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코에 호흡이 계속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다 감사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함께 보시면 11절부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요것만 떼가지고 액자를 만들기도 하고 책갈피를 만들기도 하고 써서 붙여놓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만 떼서 보면은 오해하는 것이 많습니다. 뭐 이 본문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그 문맥을 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원래 본 의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슈퍼맨처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바로 위에 11절 12절에 어떠한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상관하지 않는 대처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어떤 비결이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형성된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조금만 잘 되고 성공하면은 막 우쭐해가지고 내 혼자 힘으로 잘 된 것처럼 하거나 혹은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때 너무 낙심하고 까무러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내가 자랑하거나 환경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맞는 목적이 있습니다. 비가 내려야 될 때 내리지 않으면은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가뭄이 드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때에 맞는 섭리를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그 목적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이 예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예정을 잘못 오해하면은 운명론이나 팔자론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로 그냥 운명 지어져 있다. 그냥 나는 그냥 되어지는 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내 팔자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의지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고 또 그 동일한 하나님이 그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우리 삶에 예정하신 것 또한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모셨던 플러신학교의 김세훈 교수님을 항상 이 예정론을 미래적인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거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정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될 거다,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결혼하고 어떤 직장을 가지게 되고 어디서 이 미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정론은 항상 과거적인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나고 돌아보니까 그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나의 결정 같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 설교 듣고 내가 결단했던 거, 내가 결단한 것 같지만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단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겠죠. 왜?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우리를 정말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손길들이 지나고 돌아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점치듯이 예측하고 이렇게 예정론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지금까지도 섭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돌아보고 감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과 뜻을 인정하는 거죠. 그 능력 많으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위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 행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처한 환경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서 갈 때의 요셉과 국무총리가 된 이후의 요셉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신뢰하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해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럼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지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정죄함이 아닙니다. 아,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정죄하시나 보다, 나를 때리시나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예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요? 그 사실을 아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잘한 것 잘못한 것 따져서 상받고 벌받고 너무 여기에 매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건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고 짓눌려 살아가죠. 아, 목사님 저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잘못한 게 많습니다. 방금 읽었던 성경 본문들에서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까? 네가 제대로 살면, 네가 실수하지 않으면, 네가 실패하지 않으면, 네가 죄짓지 않으면, 네가 완전하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유일한 조건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 의로움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그것만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궁핍에 처하는 거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핍에 처하면은 너무 쪼그라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만 축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차량하게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또 어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풍부에 처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돈 많으면 안 되고 무조건 가난해야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풍부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고 수단으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자족하는 거죠.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내가 상황과 여건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세 번째로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래의 길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신뢰하며 맡겨드릴 수 있는 거죠. 현재의 상황에 자족할 뿐 아니라 미래 또한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걱정은 오늘만 하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세상은 늘 걱정할 거리 투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신뢰함으로 먼저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선하게 인도할 것이고 그 인도하심을 네가 깨닫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걱정만 하면 되느냐? 아니, 오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일도 걱정하지 말고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지도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걱정할 것이니까 내버려 두고 너는 오늘 감사하고 자족해라. 그러면 내일이 되면은 내일 또 오늘 아닙니까? 오늘 또 내가 감사하고 신뢰하고 맡겨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143편 8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약속 붙들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오늘도 또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도 하나님께 의뢰하며 맡게 드립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십시오.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알게 해주십시오. 왜?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가 맡겨드리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그러니까 키는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감사하게 되고 그럴 때 자족하게 되는 거죠. 시편 32편 8절 말씀에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니까 내일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되어질 일들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신을 내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위탁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네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목하여 훈계하신다는 겁니다. 인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떤 비결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왜요? 연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연단 끝에 주어지는 열매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은 미래를 주고자 하는 것이고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정 중에 어떨 때는 힘든 때가 있죠.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배고픔에 처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상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연단된 후에 나오게 될 모습, 또 가지게 될 열매,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시는 거예요. 즉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혹은 좋고 선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과 여건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중에 교회에 상처받아서 그렇다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게 교회의 목적이야? 그럼 되도록이면 내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줘야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 다른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몸에 비유하기도 하죠. 각각의 모습과 역할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다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신비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좋아하는 비유는 교회는 건물이라는 겁니다. 돌들이 쌓아져서 건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돌들이 다 모난 돌이에요.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잘난 줄 알죠. 이렇게 톡 튀어나 있는 부분도 내가 이렇게 날카로운 사람이야 뭐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돌과 저 돌을 갖다가 맞붙여 놓으니까 서로 울퉁불퉁하고 모난 부분들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난 부분을 정으로 잘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 들어갈 수 없는 모습으로 딱딱 맞게 견고하고 아름다운 건물로 치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 중에 뭐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난 부분, 또 나의 모난 부분, 서로 모난 부분이 있으니까 부딪히는 거죠. 근데 그게 부딪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모난 부분은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가세요. 내가 다듬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면서 참 아름다운 건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히려 기회인 거죠. 기회. 참 참기 힘든 사람, 받아주기 어려운 사람,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인내의 열매를 맺혀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되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해서 자라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기가 막힌 그런 환경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줍니다. 오히려 크리스찬보다 훨씬 낫습니다. 의리가 있습니다. 잘 배신하지도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 뭐가 된다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아니라 못해주는 사람도 내가 잘해주는 것. 그러면서 내가 의롭다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성품이 연단되어져 가고 자라가는 거죠. 마치 우리가 운동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점점 늘려가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지 근육이 이게 막 어떤 의미에서는 파열되면서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들어야지만이 근육이 발달되는 것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내가 더 사랑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사랑은 더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어보시는 유일한 질문이 있다면 네가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그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여러 불편한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기회고, 또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고 키워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내 삶 가운데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그저 서로 힘들고만 많은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완벽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의 삶 가운데 오히려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 전쟁의 행위이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의 상황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도록 초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 번역을 한 건데 원문을 그냥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When we commit ourselves into God's hands in times of mistreatment, we make a transaction with God to trust Him to intervene and establish His will in our lives, in His way and in His timing. When David committed the problem into God's hand, he was invoking God's activity. That was actually an act of spiritual warfare and an act of devotion to God. I love you, God. Therefore, I am going to trust you. He invoked God's activity in the situation.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고민할 것, 걱정할 것 그냥 덜어버리고 잊어버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공을 던져버리면은 하나님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일 안 하시나? 그건 아니지만 확실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문제를, 그 기회를 내어드리는 그런 확실한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모든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지라도, 비록 어렵고 힘든 환경과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 연단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결론 같은 고백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빌립보서 전체의 결론 같은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때와 방법에 대한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붙듦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시다. 그러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감사는 내가 기도했다는 데에 신뢰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신뢰를 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의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초대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상황과 문제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족함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